문답, 3문답에 그 세 번째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있는데 있죠? 예, 거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소요름 문답, 3문답의 대답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예수님 중심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둘 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삶의 본분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 부르심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고 관계 맺게 해주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 우리는 항상 그 대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분과 나누는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고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기독교에는 살아가야 맞는가,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부르심,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러면 그 삶을 더욱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가. 그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베풀어 주니까, 떡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 임금이다 라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나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이 떡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들의 질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떡을 먹는 것, 모든 포커스가 돼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 자기들이 어떤 열심과 정성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갔죠. 그 당시에 뭐 이런 표적을 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큰 상을 받고 더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할까 쪽으로 갔죠. 둘 다 공통점은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질문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든지, 그 예수님을 더 믿기를 원한다든지,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다든지, 이런 고백이 되어야면 더 맞았겠죠.
질문을 하지 말고.
질문은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가장 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라고 하게 되면 세상 종교의 원리하고 같아요. 다 그들은 전부 어떤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뭐 삼천배를 하고 뭐 좀 기독교를 좀 빌리면 뭐 새벽 제단을 100일 동안 쌓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기독교가 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먼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게 그 마리아 마르다가 또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 그렇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불평했죠. 원망하고. 자기가 열심히 기뻐서 일하면 되는데 그냥 왜 쟤는 안 해? 그것이 이제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평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불평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더 얘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모르고 뺀질뺀질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의 중심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있었고 그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거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제 일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일이라도 막 줘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발목을 붙잡는 거죠. 그 일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냥 머무르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포커스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교회 사역에 이제 정해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이런 우리 개혁신앙은 특별한 질서가 있는데 그게 높고 낮은 질서는 아니죠. 계급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것은 장려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위치에서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도울까.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정말 누가 부탁을 안 드려도 너무 이렇게 열심히 부부팀이 뭐 어떤 팀이 뭐 그냥 이런 게 그냥 막 너무 잘 이루어져서 솔직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끌고 가야 하는 어떤 볼든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열매를 맺고 너무 또 칭찬하면 안 되나요? 우리끼리 막 이러면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그거를 좀 나쁜 말이 있어요. 그 자아 뭐라고요? 너무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아, 그 뒤에 베드로서 1장 3절 있죠. 예,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그래서 여기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분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이것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우리가 건강한 관계와 교제가 유지되면 정말 이 꼭 무슨 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지. 무슨 그런 관계와 교제 없이 아이들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뭐가 되는 일은 없어요. 부모가 본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닮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이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방편들이 있잖아요. 말씀, 예배, 또 이 성찬 준비하고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건강한 자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알아갈 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 없이 닮는 거는 없어요. 아니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닮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왜 닮을까요? 부부 닮았다는 거 싫어하세요? 네? 기분 나쁘세요? 근데 왜 닮아갈까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예.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닮아지시기 위해 우리의 낮아지심에 죽기까지 참여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르신 아들의 영광에까지도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 때에 또 우리의 참여실을 알게 하셨죠. 요새 우리가 에베소서 배울 때 항상 그거예요. 믿음은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죽었대요. 옛사람에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았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실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나 안 됐나? 나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갖게 됐나? 이런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사건에서 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없이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기독교인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부터 이제 우리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여기도 이 비결이 이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서는 또 뭘로 알려주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므로, 여기서는 천국 소망이 그걸 이룬대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천국에 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둔 소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랑 완전히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거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게 내 참 현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게 지금 내 삶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영원한 천국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게 확실하면, 그게 정말 소망이면 지금의 내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민수기에서도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소망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유 그래도 거기 종이 됐긴 했지만 소금도 먹었고 뭐 날마다 고기도 가끔 줬고 그 풍성하게 줬을까요? 그냥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그래가지고 그냥 좋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지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이라는 게 절대 붕뜬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이뤄주신 확실한 소망이고,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나도 육체를 입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살아가요. 그 분명한 소망이 지금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그죠?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참 기독교와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해주는 유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세상 지혜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 다 우리도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와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만 중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지식. 사실 오늘도 보세요. 불평과 원망을 이겨라.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는 우리 안에서 수련을 하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 어차피 빈손으로 나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냐, 그거를 되새기고 하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죄인이. 근본적인 죄성을 못해요.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때 그걸 버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비결이. 그 내가 관계를 맺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날 때 불평하고 원망 같은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어떤 근거 없이 내가 막 수양을 해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경건하게 하는 데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요. 아, 조금 되죠. 일반 은혜 수준에서 조금씩 다 돼요. 무슨 치료도 되고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좀 도움이 있고요. 다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걸 해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주신 자들은 그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로 와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될 때에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나 죽으나 나에게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를 기쁘시게 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이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중심으로 오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교회도 그래요.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한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모세를 향해서 항상 그랬잖아요. 아, 우리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Is God really with us? 하나님 정말 우리랑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물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우리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만약에 모세의 사역이 그걸 이루어주는 것으로 갔다 그러면 더 방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원하는 거 다 있죠. 여기는 뭐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거 없고 왜 이렇게. 만약에 포커스가 예수님으로 오지 않고 그냥 그거 어떻게든지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불평과 원망을 해소해 주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불평과 원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해줬다고 그럼 난 이제 satisfy,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길 거야, 그렇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을 줘야 되고 예수님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죠. 다 성령님 주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때때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어떻게 가끔 이렇게 돼서 좀 요거 얻으면 뭐 저거 불평과 원망이 생겨, 요거 되면 해결될 것 같고 할 때가 있죠. 뭐 저도 없겠어요. 막 원망이 나오고 뭐 이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지으셨어요. 우리 떡은, 우리 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으로 아니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 그거 경험하고 온 거 아니에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뭘까 도대체. 근데 예수님을 얻으면 해결이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그 영원한 축복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갈 때,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 안에서 알아갈 때에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사람들은 좀 현실감이 없다, 좀 붕뜬 소리 같다, 뭐 그게 내 지금 삶하고는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복음은 별로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단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신 분명한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과 천국을 전하는 게 불만이 돼버려요. 아, 뭔가 좀 삶에서 practically 내가 좀 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걸 좀 주지. 맨날 무슨 예수님과 천국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드릴 게 없어요. 뭐 어떻게 다른 걸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이 예수님만 주는데 어떻게 저희가 다른 걸 줘요? 오히려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야죠. 예수님을 얻고 보니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다 얻었다, 기쁘다. 이 고백 빌립보서 3장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얻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 안에서 죽음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니, 죽음을 이긴다는 거는 결국은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제일 우리가 그 이길 수 없었던 게, 다른 거는 조금 이 붕뜬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죠. 아, 요 문제 좀 나아질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라도 가질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도 이기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믿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거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본이 딱 돼요. 야, 내가 죽음 이기고 천국에 와 있어. 이게 니네 삶이야.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누구죠? 스데반도 죽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이 계신 걸 바라보면 얼굴이 천사같이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데 안 아팠을까요? 그런데 뭐가 이겨낸 거예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그 주님이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다 볼 때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죠. 죽음도 이기는 일. 우리도 안 그런가요? 지금 주님이 천국에서 환한 사랑의 얼굴빛 비추시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돼서 힘들고 괴롭죠. 그렇지만 그거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가는 거죠. 이거를 꼭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린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잘못된 성경 해석은 그럼 뭐냐? 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 참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도덕주의로 가든지 율법주의로 가든지. 이제 도덕주의 같은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주의 같은 거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어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뭐 사서삼경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불교의 경전도 있듯이 기독교는 이런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삶의 매뉴얼처럼 주시는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맞게끔 가르침을 잘 적용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교훈을 주시는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구원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절대 보지 않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전체 성경을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 사역으로 보지 않고 신화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화. 신화 아시죠? 우리 당군 신화 있고, 뭐, 바깥 것에 뭐 있고 하잖아요. 돌에서 뭐, 돌인가요? 알인가요? 알에서 막 태어나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신화는 뭐예요? 신화적인 요소를 빼야 거기서 꺼질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도 그냥 도덕적인 위인으로 보고 도덕적 가르침을 찾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단군 신화에서 진짜 단군이 누구였나 찾아보자. 똑같아요. 성경에서 진짜 예수가 누구였는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를 잘못된 세상 종교나 아니면 도덕 책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서 가는 거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좀 달라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나 결국은 또 안 믿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미니언주의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만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내 행위가 더해져야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더해져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 당시에 우리 그 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점수제라는 거죠. 점수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다 인정해요. 마이너스 포인트죠. 우리는 그 마이너스 포인트가 다 빚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이너스 점수를 빚을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플러스 100% 100점을 맞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피와 의의 은혜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점수도 내 선행으로 채우고 플러스 점수도 내 선행으로 채워서 근데 조금 나은 데는 마이너스 점수는 예수님의 피로 여기까지는 얘기해. 그런데 천국 가는 플러스 점수는 자기의 또 행위로 캐톨릭이 이렇죠. 그런데 캐톨릭이 아닌 곳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선행으로 다 둘 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명령이 자기가 이루어서 점수를 채워야 하는 그 벌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과 벌의 원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과 벌의 원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가 주장하는 거죠. 이제 뭐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벌 받을까봐 죄 안 짓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뭐가 주장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은 뭐 점수 더 받으려고 더 상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과 이 기쁨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가는 거죠. 이게 올바른 자식 믿음의 열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서 그 열심을 무조건 또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은혜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도 누가 나한테 은혜를 주고 선물을 주면 아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게 뭘 뭐 행위를 내가 자랑해서 뭘 또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 갚을 수는 없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무익한 종이지만 자랑할 건 없지만 그냥 기쁘게 하나님 뜻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건강한 아들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주의나 도덕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미니스트리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갈라디아 교회한테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자들한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저들이 너희를 깨더냐 저들이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런 미니스트리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Ministry of Condemnation. 정죄의 사역이에요. 할 수 없는 죄들한테 해서 복받으라고 가르치면 못하면 당연히 못하죠. 못하니까 하다가 심판 지역 가라 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 중심으로 갈 때에도 우리의 죄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고 더욱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책망도 있고 뭐 경고도 있고 약속도 있고 또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복음이 주장해서 가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밑에 성경이 지적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거 여러분 집에서 꼭 준비해 주시고요. 잘 대답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이 대답을 한번 해보실 분 하면은 여러분 꼭 손들고 먼저 대답을 꼭 해주세요. 이거 쑥스러우면 저하고 눈이라도 마주치시면 제가 꼭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준비 잘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심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천국도 없었는데 이제 천국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아들들로 자녀들로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가지 어려운 길을 지날 때에도 불평과 원망이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천국의 복된 현실 때문에 오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끝까지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도 이제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다가 또 우리 주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이 삶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